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으되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 오늘은 사람의 전통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만큼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의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상이 아니고 인본주의에 기초한 사람 중심의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 제도, 또 전통, 또 그 안에서 가르쳐지는 세상의 교육과 교훈들은 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위해서 되어진 것들 뿐입니다. 그 한 예로 세상에는 민주주의가 사람에게 호응을 받는 좋은 제도이기는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또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사람 중심의 민주적인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제도 또 사람이 세운 전통 이런 것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상충되고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핍박이 더 강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배척받는 일이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내심 그 방법과 말씀은 우리를 죄라는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지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더 깊이 얽매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한 국가나 사회나 또 교회까지도 그것이 오래되면 될수록 전통이 생깁니다. 근데 그 전통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전통에 매이게 되면은 그 전통 때문에 경직되고 정체됨으로 변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많이 하죠. 시대가 바뀌어도 전통이 따라서 바뀌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통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종교인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와 또 자기 개인의 신앙 또는 믿는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관습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아무리 오래돼도 변화되지 않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자기의 틀에 막혀서 말씀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하면서도 왜 그들이 신앙이 막혔는가 하면은 그들이 세운 그 전통에 자기 스스로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전통 습관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교인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한 세 가지로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은 첫째, 종교인들이 여기서는 전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본 대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에게 큰 능력을 행해서 오병이어도 행하고 또 질병도 치유하고 하니까 기존의 종교인들보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되었죠. 이거는 종교인들에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문제시했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모든 무리들을 따라다니게 하니까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어떻게 찾을까 의논할 끝에 그것을 전단반을 설치해서 그들을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파견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갈릴리 북쪽까지 파견되어서 예수님의 약점,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 파견된 대목이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한심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제쳐두고 남의 잘못을 찾는데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죠. 그런 일을 주로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끌을 찾는 데 열심이죠. 아니, 겨우 이 값진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약점을 찾기에도 자기 약한 부분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데도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하는 판에 남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어가면서 이 파견까지 나가서 그 일을 자원한다는 것은 참 인생을 아깝게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값진 인생을 하나 앞에 살고자 할 때 남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앞에 잘 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일에 우리는 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인생이 하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남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이 잘못되는 일에 해롭게 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명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뒷조사를 하면서 말꼬투리 하나 모든 약점을 찾아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한 결과 이제 드디어 한 건의 티끌을 찾아냈죠. 그것이 밥 먹을 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잘못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따졌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대대로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고 밥을 먹는데 당신은 제자들이 왜 손 씻지 않고 먹는가 하고 아주 따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 가지고 따지지 않았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는 그들 세계에서 만들어진 전통을 어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들은 낙타와 같은 큰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면서도 자기들이 세워놓는 그런 윤리, 도덕에 기초한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는 하루살이 같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까다롭게 따지고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문제에 걸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말씀이 틀리고 말씀이 잘못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늘 하루살이 같은 사람의 어떤 문제, 사람의 인습, 관습, 문화, 사람이 세운 전통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 작은 그걸 가지고 늘 문제 삼고 따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할 때도 그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 이 교회 말씀이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는 이단이 아닌 경우는 아닌 경우 아니면은 거의 없습니다. 아, 인간적인 거, 하루살이 같은 거, 작은 거, 남이 뭐 자기에게 말을 이렇게 했다, 누가 저렇게 했다, 누가 음식을 좀 더럽게 먹는다, 집에 갔더니 설거지도 안 해놓고 있더라, 방이 엉망이더라, 늘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뭐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에요. 즉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꼭 시험에 들 정도로 어려워져야 되느냐 말이죠.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근데 그들이 항상 손에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볼 때 전철에서도 늘 책을 읽어요. 길거리에서 책을 읽고 기도 시간에도 책을 읽고. 그래서 난 처음에 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을 참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특권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참 성경을 많이 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니까 성경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참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성경이 다 책이 다른데 주로 저들이 전철 안에서도 길거리에서 무슨 책을 읽냐니까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미시나라 또 탈무드나 또 시드로 같은 그들의 랍비들이 만든 전통 해설집을 만든 그 책을 주로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기도문에 관한 책을. 참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의외로 그들이 성경 내용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잘 안 읽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성경은 오직 랍비들에 의해서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 일반인들은 성경을 임의로 해석할 이제 권한도 없기 때문에 랍비들이 해석해놓은 그런 다른 해석집이죠. 미시나, 탈무드, 시드로 같은 이런 것들을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그 책을 열심히 읽는데도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게 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책을 계속 읽으니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유대인의 랍비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느냐 그걸 예수님 말씀하죠. 그리고 그 성경의 주제의 핵심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말했죠. 그 말은 저 성경을 연구하면 자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께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절에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모순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데 또 성경은 예수께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성경을 연구하면 하는수록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고 죽여야 되는 열매를 나타냈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그들이 예수님께 가는 구원을 막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유대인들에게 랍비의 이런 전통적인 율법 해석집이 없었으면은 그들이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사실 성경만 읽으면은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고 랍비들이 만든 전통문을 읽으니 그걸 읽을수록 눈이 더 어두워지고 영이 더 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율법이라는 말씀을 줬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엉뚱하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는 해석을 해놓은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만든 전통을 따르는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이 전통의 문제를 아주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사회나 또 교회까지도 그 사회나 교회 조직이 오래되면은 그 안에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 세울 때는 좋은 의도로 세워지죠. 그래서 교회도 오래된 교회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뭐 오래돼봤자 한 100년 남짓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100년 정도 된 교회는요, 그 안에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아주 돌 같은 강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죠. 아무리 성령의 새 역사를 일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새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전통이란 괴물 같은 것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전통을 가진 사람이 전통을 자랑하지만 새 포도주를 먹는 데는 전통이 걸림돌이 되죠. 물론 전통 중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도 있죠. 좋은 전통은 신앙에 도움을 주지만 나쁜 전통은 신앙을 경직되게 하고 하나님의 세례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것이지만 나쁜 전통은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도움이 되지만 나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이 약해지면은 교회의 좋은 전통은 점점 약해지고 교회의 나쁜 전통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징조가 나타나죠. 우리 초기에 한국 교회 안에는 얼마나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하면은 세계 모든 교회들이 기도를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기도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도도 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기도를 하지요. 통성기도, 철학기도, 새벽기도, 이건 세계에 유례할 수 없는 정말 한국인들의 그 열정과 기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좋은 전통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헌신적인 신앙입니다. 서구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옛날엔 다 건축을 하면은 자기 집을 팔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죠. 그러나 신앙이 약해지면은 한국교회가 약화되는 징조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그런 전통들이 약해지고 새로운 전통들이 교회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입장을 더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적인 전통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서구 교회가 경험한 것을 다 우리는 역사 교회사적으로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대한 그 물결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편리 위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더 안타깝죠.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낸 전통이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으로 낸 전통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란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은 자기 의의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들은 옛날 아름다운 전통은 다 이제 내려놓고 오히려 예전에 없던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이런 문화보다는 교회 생활도 자기를 누리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신을 추구하게 되고 영적인 모임보다는 주로 먹고 마시는 모임의 문화가 많이 형성되고 훈련받는 신앙보다는 편리 위주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갑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에서 사람을 위한 종교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죠. 성경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것을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화되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와 자기 개인 신앙 스타일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 전통을 바꾸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그런 문화에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이 세운 그 문화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일을 하게 되죠.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 중에는 설교를 좀 듣고 싶어도 들을 만한 설교가 많지 않다고 목회자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별로 없고 거의 시사토론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뭐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의 것을 위주로 하는 문화가 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할 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은 대연하게 무시하면서도 사람의 그 도덕윤리, 세상 규율 이런 것들은 신조처럼 더 중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보면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사니까 무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 내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사고구조, 스타일 또는 전통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자꾸 거스르게 하는 내 속에는 전통과 제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들의 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을 어긴 하루살이 같이 작은 것을 어겼다고 문제 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더 큰 약대와 같은 엄청난 문제, 그들이 자기의 전통으로 더 중요한, 전통보다는 더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어요. 아무도 이것을 말할 수 없고 또 볼 수 없는 문제죠. 이 시대에는 예수님만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 눈에 박혀있는 엄청난 들보를 지적해 준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 남의 것을 트집 잡고 남의 약점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주로 자기는 의로운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가 알 것을 알지 못하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자꾸 보이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될 것이에요. 자기만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남의 말을 하는 그런 말은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죄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남의 허물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의 말은 별로 신뢰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남의 허물을 말하는 그 사람은 우선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지금 가지고 있죠.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죠. 자기가 짓는 죄는 모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자꾸 보이는 사람이 왜 보이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형제 눈에 티가 자꾸 보이는 것이에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사람이 만든 전통을 어기면은 사람에게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제자들이 그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으면은 뭐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겠죠. 그러나 그들의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왜 전통을 더 중시하고 지키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규칙과 전통을 지키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십계명에는 예를 들었죠. 하나님의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라 그랬어요. 그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하와가 그러다가 생명을 잃었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붙이고 빼고 아주 위험한 장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싫으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될 계략을 만들었죠. 그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대신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기발한 전통을 만들어놨어요.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합법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더 악한 것이죠. 교회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법적으로 어겨도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와 전통은 사람에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검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개인에게, 가정에, 사회에, 사람에게는 너무 유익하고 편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되게끔 유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폐기해야 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캐드로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루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캐드로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선행, 구제, 자선, 행위로 구원받는 전통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심지어는 면제부까지 돈으로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그런 잘못된 제도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가를 깨닫고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교회가 힘을 잃고 영적인 능력이 없고 세속화되고 무기력화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는 주로 교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력화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제도, 전통이 그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을 없애면은 갑질이 필요하고 십자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한 번 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교회가 스스로 함몰되는 시스템으로 갈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우리들 개인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개혁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교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외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외식은 우리가 뭐 배워서 알고 있죠. 외식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연극하는 것, 즉 연극을 하는 배우 이런 말로도 쓰여졌습니다. 연극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연극에서 내가 사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높은 고위 관직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역할은 내가 해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외식이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나는 집사가 될 인격과 신앙은 없는데 집사 역할 해낼 수 있죠. 내가 목사가 될 만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못돼도 목사 노릇을 해낼 수는 있어요. 이게 외식입니다. 이게 이중적이죠. 실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에는 자기 실제가 없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만 자기 실제가 있고 무대 내려와 버리면 자기 존재 실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감이 없어지고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는데 자기 현실, 자기 세계로 돌아오면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중적인 갭 때문에 연극 촬영을 끝나고 집에 와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중적인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실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어요.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주일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 내가 혼자 집에 돌아가서는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괴롭고 공허하고 후회스럽고 무기력하겠죠. 이게 이중적인 외식하는 신앙을 한 사람의 고통거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많은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된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은 가정에 가면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이 외식하는 사람의 고통거리입니다. 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의 문제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사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일장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목회하는 목회자인지 그건 뭘로 알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을 하는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외식으로 형식으로 신앙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하는 것이 너무 무거운 부담과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짐이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셀 모임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는 자기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진짜 파김치가 될 정도로 사내도 힘들어하지 않고 키워요.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근데 남의 자녀를 맡아서 좀 아르제 수련회니까 내 애기 좀 봐달라고 그 애기 봐봐요. 정말 힘듭니다. 파죽음 돼요. 왜 빨리 안 오는지 너무 기다려져요. 일로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앙에 무슨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슨 중노동을 시킵니까? 과부하가 걸릴 만큼 엄청난 무슨 삶, 직분을 줍니까? 뭐 예배에 뭐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힘듭니까? 영화관에서는 두 시간 앉아있어도 어이 빨리 끝나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담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모르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안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전통을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더 중시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중적이죠. 오늘날도 교회 뭐 할 거는 다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을 거룩한 모습으로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은 또 가지려고 하고 이것이 외식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하면 계명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와 형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헌신하는 게 힘드니까 모일 때마다 놀러 가기도 하고 먹으러 가기도 하고 사람의 육신을 추구하는 일을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으면은 계명을 피해 나갈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책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약화시키는 교훈을 가르쳐서 전한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그런 교훈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그런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자기도 막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도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로 그들의 미시나 그들의 전통을 얘기하고 그들의 조상 랍비들이 해석해놓은 그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힘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모습과 뭐 비슷한 점이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목회자들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현 시대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이 과연 통하는가? 그런 시대는 그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교훈을 전하려는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원리, 인본주의적인 교훈 이런 것들이 더 설득력 있게 호응을 받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서구 교회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거의 뭐 우리만 동성애의 생명을 걸고 시청 앞에 반대를 나가지만 유럽에는 미국 교회는 동성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하버드 채플린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는 세워지도 못합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좋은 교훈이고 전통이고 제도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저항이 따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을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평생을 하나님 섬겼다고 하지만 헛것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왜 합니까? 헛된 것을. 바리새인들에게는 나중에 상급이 없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하나의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도 되고 생명도 되고 힘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짐이 되지요. 부담이 되지요. 근심이 되지요. 슬픔이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기를 진짜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을 주니까 부담이 돼서 슬픈 기석으로 돌아가지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면 다 부담스러워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요소, 외식하는 요소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비로소 그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외식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니까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 사랑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아버지 사랑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진다. 세상을 믿으니까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가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신앙에 얽매이게 하는 모든 세상의 규례와 전통과 자기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